그 어느 해보다도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이번 부활주일을 기대하고 사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와 사망 그리고 절망의 질병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 자유를 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의 갈증으로 시달려온 올 인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끝없는 갈등과 또 번민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울음을 웃음으로, 고통을 평안으로, 불안을 평화로, 절망을 희망으로, 의심을 부활 신앙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 가운데 무덤을 깨뜨리시고 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이 부활의 영광 있는 이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이 감동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특유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모세, 먼저 모세부터 얘기할게요. 모세는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영적 리더십, 탁월하게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모세는 자기 성격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아주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었죠. 그 성질 못 이겨서 결국 사람까지 죽이는 실수까지 범하는 허물과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영적,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로,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고요. 많은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과 허물을 들추지 않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신앙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다윗은 대단히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성적인 실수를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게 하는 그런 결정까지 내릴 만큼 아주 어려운 사람이었죠.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기억할 때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우상을 받아들인 왕입니다. 우상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또 자녀 교육도 실패를 했지요. 자녀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자녀들을 통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로몬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지혜의 왕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대부분 좋은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는데 유독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도마만큼은 그렇게 그려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늘 그가 불릴 때마다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었는데 그 수식어가 뭐냐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는 디두모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디두모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쌍둥이로 성장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늘 그래서 쉽게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이 가득했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장 배경이 그랬지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의심이 가득했던 사람으로 성장을 했기에 오늘 이 장면에서도 역시 의심이 가득했던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마도 역시 그렇게 모자란 사람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만은 아니지요. 도마는 인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위해 어떤 박해도 어떤 핍박도 감수하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고 결국은 순교까지 당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대단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마를 기억하기를 의심 많은 도마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마음에 어려움일 때가 언제입니까? 마음이 어려울 때,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의 중심을 몰라줄 때입니다. 또 부정적으로 나에 대해서 각인이 되어서 또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요. 나에 대해서 오해할 때, 또 왜곡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양면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첫인상이 좋으면 그 사람이 뭘 해도 다 좋은 것처럼 평가하고, 그러나 첫인상이 나쁘면 그 사람이 뭘 해도 다 나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양면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선하게 살아가려면 선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악하게 살아가려면 악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도마의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쁜 일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도마로서는 당연히 어쩌면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공교롭게도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 자리에 없었을 뿐더러 다른 제자들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해도 도무지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없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의심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내가 확인한 것도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상황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각인되어 버리는 것은 사실 기분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현대인들을 대변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현대인들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본 것, 내가 확인한 것만 믿겠다는 거지요. 내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겠다는 거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 말을 믿지 않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특히 부활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렇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노골적으로 그들의 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18세기로 좀 나뉘어지는데 그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또는 의심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8세기 이후에 이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발달하면서 비평적인 어떤 생각들을 자리하게 되었지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뭔가 이거기에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평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 연구를 한 결과 어떤 기상천외한 학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텐베르크 대학의 라이마르스 교수는 시체 도난설을 주장합니다. 시체 도난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피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한 거다.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이런 겁니다. 시체 도난설을 주장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이제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고개를 끄덕이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또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이 파울루스 교수는 바로 이 기절설을 주장을 합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실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절설. 또요, 튜빙겐 대학의 스트라스 교수는 이 가정설을 주장합니다. 가정설. 진짜로 그 일이 사실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정적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 가정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파와 그 학설들을 설득력 있다, 충분히 공감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18세기 이후에 모든 교회, 그 독일의 특별히 독일의 교회들은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도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독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침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왔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랬던 도마가 의심을 넘어 부활신앙으로 믿음을 갖게 되어서 그는 멋진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도대체 어떤 계기가 있었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의심 많았던 도마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 고백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의심을 넘어서 부활신앙으로 변화된 삶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24절에 보면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얘기합니다.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처음에는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고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치시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은 평강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그것은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고대하고 우리가 기다렸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초조하고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그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오늘까지 기대하고 고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번에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결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마도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만납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자기 살겠다고 다 흩어졌었거든요. 이 여인만큼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늘 언제나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늘 함께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 곁에서 머물렀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무덤 곁에서 늘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에 그에게 찾아온 영광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첫 번째로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다하고 그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 예배당에 나와 계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였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래서 정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도마는 처음엔 그 자리에 없었기에 만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그 자리에 있었기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여전히 도마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가 그 자리에 없을 때도 있었고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아니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얘기합니다. 뭐예요? 더 모이기에 힘쓰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도마를 보면 완전히 왕따를 시킬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따돌릴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25절 전반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26절 전반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항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 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를 따돌리지 않고 여전히 함께해 주었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같이 있어주는 누군가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같이 있어주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도마를 따돌리지 않고 왕따 삼지 않고 그와 함께 늘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또 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기에 도마가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설명이나 위로의 말이 없어도 되고요. 그냥 곁에 있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가 그들 곁에 다가가서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우린 그 곁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기도해주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그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왜 만나느냐?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아니요. 그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위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함께 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도마가 의심 많았던 도마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의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했어요. 의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25절 말씀해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얘기합니다. 의심만 많았을 뿐더러요. 고집도 셌어요. 예, 고집도 센 사람이었어요. 의심도 많고 고집도 세고 참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내가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보지 않고 내가 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 믿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요 가만히 있고 잠잠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굳이 나만 모른다고 하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만 좀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경험했고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다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본인만 모른다고 하면 완전히 다 된 밥에 재뿌리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만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모두에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마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의 의심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했어요. 있는 그대로 다 표현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서로 속이고 속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서로를 속이고 또는 속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그거 확실한 것입니까? 내 눈으로 확인했다고 해서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아니요. 가짜가 더 많잖아요. 가짜에 속고 가짜에 울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또 확인하고 또다시 재차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는 속고 또 속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척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척체, 믿는 척, 아는 척, 신앙 좋은 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체, 척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장은 거짓된 거잖아요. 아닌 거잖아요. 믿음만큼 속일 수 없고 위장할 수 없어요. 이미 여러분 속이고 위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거짓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신앙의 솔직성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솔직성.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위선보다는 오히려 주님 제가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는 척, 믿는 척, 부활의 주님을 내가 확실히 믿는 척하기보다는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진짜 믿음은 솔직성이죠. 신앙의 솔직성. 여러분 의심과 믿어지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일 수 없고 악일 수 없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오히려 믿는 채 하는 것이 위선이고 죄란 말이죠. 여러분 의심이 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성급한 결단을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시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여 8일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거짓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또 다른 학설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혹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아직은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다리십시오. 인내하고 신앙의 솔직성을 지키면서 주님 저는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가 부활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제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옳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채 하는 것은 위선이고 죄입니다. 차라리 의심의 솔직성이 더 가치 있는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켄터베리 대주교였던 바로 이 테니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치기로 믿는 신앙보다 성실한 의심 속에 참 신앙은 살아있다.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치기로 믿는 신앙보다 체하며 척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실한 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신앙이다. 본문을 잘 보면 도마가 의심의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8일 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도마를 완전히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듭니다. 아주 뒤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를 놀라게 했을까요? 자신 있게 자신 안에 있었던 의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는 제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그의 허리에 창에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어. 그 얘기를 예수님이 이미 떠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27절 전반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8일 만에 8일이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데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내가 몇 사람과 함께 그 사람 험담을 했어요. 아, 못 쓸 사람이고 아, 엉망이고 이 사람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한 그대로를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안 놀라십니까? 괜찮으세요? 그 사람이 아는 게 당연해요?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로 그 사람을 험담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도마가 처한 환경은 그 상황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의심의 말을 쏟아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딱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자기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의심을 품고 있었던 했던 말을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셨어요. 의심을 품고 했던 그 말, 있는 그대로 표현했던 그 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우리가 결코 함부로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투정, 불평, 불만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시고 우리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이것이 불편하기도 해요. 때로는 이것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위로가 돼요. 때로는 이것이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돼요. 내 신음소리에도 내 아파하는 소리도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아뢰었던 그 표현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도마 역시 자신의 의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는데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심을 넘어 부활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말을 듣고 계신 거죠. 여러분의 말,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의 힘듦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뢰시고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언제 또 찾아옵니까? 26절 전반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 8일 뒤에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손에 못 자고 그대로 창에 바로 옆구리에 이 창자국 그대로. 여기서 여러분들 이상한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본문을 읽을 때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제대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8일이나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뒤 8일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손에 못 자국이 있고요. 여전히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의심 많은 단 한 사람을 위해 몸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몸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합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현재의 상처, 현재의 장애를 그대로 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는 부모님, 또 장애의 자녀를, 장애에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은요, 평생 죄인 아닌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죄인처럼 살아가죠. 그런데요, 부활한 이후에도 똑같이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면 그 부모는 도대체 무슨 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약속은 뭐냐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몸은 다시 몸에 그대 못자국이 그대로, 창자국이 그대로 남겨진 흔적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해, 의심이 많은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지닌 채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직접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단 한 사람을 위해서 8일이나 지난 시간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그의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심 많은 도마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결국 의심이 많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그의 부족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료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의심을 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신앙의 결론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불신앙으로 결론 짓는 믿음은 참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신앙인입니다. 비록 의심에서 시작됐다고 할지라도 확신으로 끝맺어지는 신앙은 진짜 믿음입니다. 이 진짜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흉볼 줄은 알았어도 내 자신이 도마보다 더한 의심의 사람이었던 것을 깨닫지 못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는 경지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마에게 주셨던 그 확신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묻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의심해서 시작했을지라도 도마처럼 부활신앙으로 주를 위해 생명 바치는 확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여전히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확신하며 확고한 고백을 가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머무는 부활이 아니라 이 부활을 지금도 아파하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능력 있게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했을 때 그 연약함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료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의심을 넘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위에, 또한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선출되고 또 진행되는 모든 선거의 과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